예, 오늘도 계속해서 아마겟돈 성경 공부 시리즈죠. 지금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즉, 구약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므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내용들이 되므로 우리의 이야기도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은 자니까.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의 그 구원받은 현실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현실이 주어져 있는가, 이런 것을 지금 배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 즉 예수님과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언약을 맺으시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시고, 그런데 바로 천국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시대, 지금 말하는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천국이 두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을 오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에 오셨을 때는 영적으로 모든 걸 이루셨고, 이제 두 번째 오실 때 이제 완전하게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데, 그 중간 시대는 일반 은혜 질서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치리하시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일반 은혜의 중간 시대가 이제 끝날 쯤 돼서, 즉 교회 시대가 끝날 쯤 돼서 적그리스도 위기가 이제 온다. 그리고는 아마겟돈 모임. 근데 그게 또 아마겟돈 모임은 아마겟돈 전쟁이죠. 사실 뭐 전쟁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뭐 사탄의 그 세력을 물리치실 때뭐 손가락 하나 딱 하시면 끝나는 건데,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쟁으로. 그래서 이 아마겟돈 구원은 또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함께 일어나고, 그렇게 하여 이제 아마겟돈 성취, 즉 천국이 이제 눈에 보이게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이, 이것이 구원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성경의 스토리들이,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스토리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한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역사의 패턴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 이거죠. 물론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읽을 때 우리가 그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구약을 써주셨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신약에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이런 거를 지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구약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스토리가 돼버립니다. 그냥 이스라엘한테 일어난 일이고, 옛날에 일어난 일이고, 그럼 그게 우리한테 뭐예요?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도덕이나 배우는. 왜? 뭐, 정말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면 거기서 뭘 배울 거예요? 도덕밖에 없어요. 그러니 구약을 그냥 도덕 배우는 수준에서 배우게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를 잡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완전히 헛읽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배울 내용이 엄청나고, 나의 실제가 지금 영적 실제죠. 그죠? 그것이 구약서부터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무엇을 이루시는가, 그 이루심으로 나는 어떠한 현실을 이제 소유하고 사는 것인가, 이런 게 구약에서 예표 수준에서 보여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내용.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이고, 왜 아마겟돈 그러면 이게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 그래갖고 이렇게 무섭게만 생각하는데, 모이는 산이란 뜻이죠.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 아담과 맺으신 언약에서도 이 패턴을 봤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도 이 패턴을 봤고, 이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에서 지금 그게 예표 수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으시는 언약으로 우리가 풀어가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 시대 끝에 적그리스도 위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위기에 와서 우리가 지난번부터 본 내용, 바로 왕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있는데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지금 바로 왕이 자신의 군대를 모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진짜 다쳐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적그리스도 위기예요. 예표 수준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적그리스도 위기.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제 당할 적그리스도 위기는 이런 육체적인 모습보다는 영적 현실이죠. 그러나 육체적으로도 이런 모습이 없다는 건 아니죠. 지금도 사실 어느 세계 구석에는 지금 이렇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런 현실을 지금 갖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니까 뭐 기독교인이 이렇게 편하게 살지. 지금 다른 나라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 영적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 위기 때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봤지만 이제 그렇게 그 아마겟돈 그 구원은 아마겟돈 모임과 전쟁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할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죠. 그렇게 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그 심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 군대들이 다 죽는 거죠. 심판이 내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뭐냐? 아마겟돈 성취예요. 그게 이제 그 시온으로 모여지는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그러면서도 계속 또 물리치는 다른 적군들을 만나고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전쟁해서 다 이기고 이게 이제 그런 위기가 끝나고 이제 이 아마겟돈 그 모임으로서 전쟁을 하면서 이제 성취가 되는 건데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시온산의 성전. 이게 이제 예표 수준에서 아마겟돈 성취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의 역사가 지금 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지금 있느냐? 이 아마겟돈 모임과 전쟁, 여기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에 맞추면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보면 7절부터 보면 천년이 참해. 즉 이제 저희가 말했죠. 중간 시대. 그게 교회 시대. 그게 이제 거의 끝날쯤 돼 갖고 적그리스도 위기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천년이 교회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해. 이 천년이 이제 끝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 위에 구절들을 읽어보면 사단이 지금 결박이 되어 있죠. 옥에 갇힌 모습이 결박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뭐냐? 나라들을 유혹을 하지 못하게 결박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이 사탄이 구약 시대에는 전 세계를 미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는, 뭐, 이스라엘 밖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볼때 구원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밖에는. 그죠? 뭐 그날 그때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 나라라 불리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구약에는 뭐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안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결박하는 거 아닙니까? 즉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 1000년 동안, 즉 교회 시대 동안 옥에 가두고 있으니까 교회가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바깥 땅끝까지 가서 이제 구원을 가스퍼, 즉 복음을 전하라. 왜? 이제 전이 세상의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미혹하지 못하는 그 현실을 옥에 갇힌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런데 1000년이 참에 이제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박된 데서 풀려났어요. 풀려나면 이제 뭘할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미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구원이 없어요, 이제. 즉,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다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럼 더 이상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가 바로 사탄이 옥에서 나오는 거죠. 나와서 어떡하느냐?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래서 그 사탄이 이제 나와서 자기를 따르는 세력, 그게 전 세계죠, 이제. 왜? 더 이상 구원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엄청난 고난이 오는데, 그런데, 바로 그렇게, 근데 글자 그대로 읽으면은 그 성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 그래서 군대가 성을 쳐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읽으면 이 세상 나라들이 뭐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거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어요? 상징이잖아요, 다. 이 1000년이라는 숫자도 상징이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그런 이 이야기들이 상징적인 랭귀지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뭐 바다에서 예이 괴물이 막 나오고 그 괴물이 뿔이 뭐 10개 달리고 이거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어느 날 태평양 바다에서 진짜 그런 짐승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 안 하죠. 상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상징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그래서 저렇게 뭐 저희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고 전쟁하니까 이제 오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아 이게 이제 끝이 왔다 이거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 저도 끝이 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니까 끝이 왔다는 건 아니죠.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 끝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은 그렇게 지면에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렇게 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퍼부어집니다. 그게 예수님 오시는 거죠. 이렇게 되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에서 지금 바로 이 모습이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표 수준이죠, 이건.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왕이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즉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다 포위하고 이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습이잖아요, 지금. 그쵸?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곳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 모래 같고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과 진과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지금 그런 모습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그렇게 성경을 지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현실을 구약 수준에서 예표 수준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결코 이스라엘이 다 죽지 않아요. 구원을 받아요. 왜?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 모습을 구약에서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서 자신의 군대를 모아서 하나님 백성들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애굽을 향한 심판이 내려지는 거죠. 그 백성들은 구원을 받잖아요. 홍해를 건너요. 즉, 예수님 오시면 구원을 받고 우리도 이제 영적 홍해라고 할까요? 예. 요단강 건너 뭐 이런 게 우리가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것 같이 두 가지가 일어나죠. 예수님과 연합됨이 증거되어 무죄가 선고되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애굽 군대 같이 정죄가 되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실 때 바로 이 현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마지막 남았잖아요. 아마겟돈 왕국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서부터 한참 동안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면 왕국이 세워지는 모습이에요. 즉, 왕국이 눈에 보이게 성취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성취가 되지만, 이게 구약이에요. 즉, 예표 수준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모아짐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모아짐이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처음에 시내 산에서 모아져요. 그러나 그게 완전히 모아지는 게 아니라 예표 수준에서의 완전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산에 가서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죠. 그러나 처음 시내 산에서 모아집니다. 그래서 시내 산에서 모아질 때는 백성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시온산에서 모아질 때는 이제 땅도 이루어지고, 왕도 주어지고. 그리하여 구약 수준에서 완전하게 아마겟돈 성취가 되는 거죠. 모아지는 거. 천국 예표 아니에요. 그 애굽에서 나와서 시온산으로 모여. 그래서 시온산에서 성전을 지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나 이제 죄를 지고 해서 망하는 거죠, 또.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패턴의 그 모습은 지금 그거 아니에요. 즉, 애굽에서 나와 결국 시온산으로 모여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시온산의 성전에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근데 아니죠. 왜? 너무 죄를 지니까. 그리고 참 이루어지는 참 성취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내용이 또 나오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천국, 참시온산으로 모여 거기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그 이야기 뒤에는 끝이에요, 그건. 거기에 또 얘기가 나오면 그럼 심각한 거죠, 또. 그럼 뭐가 모자란 거 아니에요? 뭐가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은 당연히 뒤에 이야기가 이어져야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엄청 죄를 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다 쫓겨나잖아요. 왜? 예수님이 참으로 모아야 되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예, 지금 뭘 배우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아니, 뭐 이스라엘 역사? 그거 배우면 뭐 해요? 근데 배워야 돼요. 왜? 그 예수님의 역사니까. 그래서 나의 역사, 나의 영적 역사가 되니까 배워야죠, 당연히. 그러나 뭐 세상 수준의 이스라엘 역사라 그러면 그거 우리 배우면 뭐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출애굽기를 보면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으므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있었으므로 약속의 땅으로 모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 모아짐이 열두 지파가 시온산으로 모아짐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하세요. 예표 수준이에요.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3절과 17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지금 이 예표 수준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뭐예요?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 하나님 기업의 산에, 즉 시온산에 모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서 천국에 모으시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구약을 읽으면 뭐 베레벨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큰 그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큰 그림을 잊어버리면 그냥 그 숲, 이게 숲 전체를 보지 못하면 그 숲속에 들어가서 길 잃어 갖고 그냥 헤매다가 끝나요. 헤매다 끝나면 하나도 이해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시편 78편 52절부터 보면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치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나 거기에 산으로 인도하신다. 두 가지 미닝이 있어요. 처음에 시온산, 그 다음에 이제, 아니, 처음에 시내산, 그 다음에 시온산. 그러나 그렇게 산, 아마겟돈입니다. 모이는 산. 그래서 먼저 시온산,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시내 산에 먼저 모입니다. 그러면 이 모아짐, 이게 지금 구원인데, 지금 아마겟돈, 이게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모아지는 것이 무슨 의미를 두면서 어떻게 성경이 그걸 표현하는가, 그거 오늘 보고 또 다음번에는 또 다른 현실을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모으시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근데 성경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뭐 우리 추수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근데 오늘은 세 가지만 우선 보겠는데요. 이 처음으로 보는 거는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양을 모으심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까 시편 78편 52절에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산으로 인도하신다. 즉 여기서 뭘 우리가 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를 하죠. 즉, 이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를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라는 것은 관계예요. 사람이 너무 기독교를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이런 수준에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즉,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부부가 돼갖고,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하는데, 아이, 여자가 밤 자기 전마다 누워갖고는 옆에서 오늘 내가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했나? 했지. 그리고 체크하고. 오늘 내가 뭐 남편을 안아줬나? 체크하고. 이러고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관계예요, 그게? 아마 옆에서, 야, 하지 마. 아우. 이럴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러면 정말 오늘 참 재밌었다. 그 부인하고 참 재밌게 오늘도 하루 지냈네. 아, 기쁘네. 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거 했냐, 저거 했냐,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오늘 하나님하고 내가 기쁘게 하루를 보냈나. 그럼 됐잖아요. 뭘 했건 간에. 물론, 그렇게 기쁘게 보내면서 성경도 안 읽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정말, 예,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 그분하고 기쁘게 살았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기독교 삶을 그런 그 체크리스트 같이, 뭐 했으면 뭐 했고 뭐 했고 그래서 했으면 잘했고 안 했으면 못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 그래서 그분께서 그 양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양이 먹을 거다 주시면서 양을 사랑하고 이제 결국 끝에 가서는 양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양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양이 되어서 오셔서 또 죽고. 아, 이게요. 이 스토리가 참 대단해. 이 목자와 양의 이 스토리. 이게 하나님과 저희의 스토리인데, 이제 지금 이렇게 모으는 게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양을 모으시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또두 번째로 표현이 뭐냐면은 이렇게 모으시는 자체를 군대 소집으로.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저절로 군인들이 되어 그 하나님의 적과 싸우는 게 이게 또 모아짐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 군대라 그랬는데, 애굽 군대는 훈련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군대로 표현을 해주세요. 근데 훈련이라고 하나도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왜? 이건 영적 싸움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싸움이거든요. 군대라고 표현이 되면서 군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을 해야죠. 왜? 그렇게 표현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결국 또 이해해야 되는 거는, 아,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구나. 그러나 이렇게 군대 소집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 출애굽기 12장 17절, 41절, 51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이렇게 백성들을 군대로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라. 41절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51절에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희한하죠? 근데 우리가 아, 이걸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우리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는가? 또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하시는가? 군인이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싸우는 건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 생각을 해야죠. 근데 구약에서는 이런 것이 다 예표 수준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학에 와서 이걸 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군인이에요. 지금 구원받았으면 지금 군인으로서 싸워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 있단 말이에요. 매일 싸워야 되는데 아 이게 자기가 군인인지도 모르고 싸워야 될 전쟁이 지금 일어난지도 모르고 살면 이게 또 심각한 거죠. 근데 좀 모르는 것 같아요. 누가 일어나자마자 아 오늘도 싸움이 있다 이러고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조직적으로 구조된 군인으로 표현이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이 항오를 지었다. 이 전쟁하는 군대 구조입니다. 그들이 나오며 뭐 아말렉과 전쟁도 하고 하는데 이 군대의 특성, 그 전쟁하는 군대 구조로 군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나오는데 시내산에서부터 시온산까지 가는 그 기간에 특별히 그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 즉 광야 생활에서. 그러면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한 의미를 주죠. 여러분과 저도 영적으로는 지금 광야 생활 아닙니까? 이 세상이 광야죠. 그럼 여기에서 특별하게 구약을 보니까 이 광야 생활에서 군대라는 표현이 강조가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 삶을 살 때 지금 군인으로서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죠. 민수기 2장 1절서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가 7만 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5만 4,400명이며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헤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5만 7,400명이니 유다진에 속한 군대의 개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진행할지니라. 민수기 1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내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민수기, 이게 숫자잖아요. 센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군대 숫자예요. 군인들 숫자. 그러면 구원을 받았어요? 받으면서 하나님의 군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전쟁에 참여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뭐가 되려고 세상에 뭘 성공을 하려고 세상에서 뭐 먹고 사는 일을 어떻게 정도 이렇게 이루려고 이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께서 세상에 사는 삶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군인으로 이제 하나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이겨야 될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이 싸움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제쳐놓고 뭐 먹고 사는 게뭐 자기의 주업인 걸로 착각을 하면 먹고 사는 거는 뭘 먹을까 입을까 뭐 염려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만 염려하면서 하나님 기도도 다 그거 염려 기도.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수준이 뭐그 정도 수준밖에 더. 저는 목사라고 좀난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너무 뭐예요, 이게 정말. 이해를 하면서 살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그냥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제쳐놓고 그냥 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즉 구원받는 사람들 구약에서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모여지는 모습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군인들이 배치되는 모습. 신학에 오면 확실하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을, 즉 구원받은 자들은 군인들로 신약에서도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쟁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전쟁에서 다치지 않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무기와 장비를 갖추라 이말 아니에요, 지금.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전신 갑주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부터 설명하잖아요. 믿음, 말씀 이런 걸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보면 너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인으로 모집을 했다. 이게 구원의 모습을 표현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시지만 이렇게 군인으로 지금 하나님이 모아주신 걸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을 보면서 아, 우리가 구원받은 현실이 어떤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시대에서 그리고 또 아마겟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전쟁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삶도 전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전쟁? 영적 전쟁. 사탄을 물리치고, 즉, 우리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그 죄를, 그 죄와 싸우고, 지금 이런 삶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너무 삶의 초점이, 이거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탄한테 속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우리가 함께 군사된 아킵보와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나 이해하세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0장부터 읽으면요. 10장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예, 저희가 이 세상에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육체대로, 세상 방법대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즉, 이 세상 철학, 세상 이론, 세상 종교, 이 세상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아예 박살을 내고 사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 나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케 하는 이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제가 지난주에도 그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 그래서 정말 모든 동기, 목적, 의미, 이게 다 예수님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으로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믿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다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케 하는 이 싸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전쟁에 참여되어 있는 걸로 생각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일어나서 하루 종일 싸워야 된다는 이런 생각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게 바쁜 거예요.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죠. 네. 희한한 건 과학이 발전되고, 아니, 편리하라고 된거 아니에요? 시간을 많이 절약하려고 뭐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한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절약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이 없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뭐 세상에서나 그걸 좋게 표현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도 사로잡아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죠. 그러나 그런 거가 뭐, 이 영적 싸움을 하는데 더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 손에 많이 보고 있죠. 우리 아이들도 이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뭐 세상이 이렇게 뭐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게 영적으로 뭐 도움이 되는 거냐 이런 수준은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신의 산, 신의 산으로 먼저 모여지는데 이참 천국, 참 아마겟돈의 예표죠. 근데 잠깐 동안 예표로 쓰여집니다. 근데 구약을 보면 많은 것들이 이참 아마겟돈의 예표로 쓰여지고 그 쓰여지는 기간이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어요. 뭐 아라랏 산의 방주도 그렇게 사용됐었고 여기 신의 산도 그렇게 사용되고 이제 시온산의 성전 이런 것도 이제 그렇게 사용되는데 다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즉참 아마겟돈을 이루신 후에는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 이제 그 시온산이, 즉 하늘의 시온산, 천국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천국이 이루어졌는데도 아직도 세상 것들에 초점을 두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렸는데도 아직도 동물 제사를 생각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즉,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루셨는데 세상 예루살렘에 초점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천국 예배를 이루셨는데 아직도 구약적인 세상적인 그런 예식적인 예배, 잘못된 거죠. 천국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아직도 세상 예루살렘을 재건축하여 거기에 모이는 걸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죠. 구약에 있던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천국적으로 변한 거 아니에요. 즉 이제 더 이상 예표가 아니라 참 천국. 어려워요? 안 어렵죠. 천국이 이루어졌는데도 아직도 세상 것들에 초점을 두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세상적인 장소, 즉 지금 예루살렘, 그걸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것.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Holy War, 신전, 하나님의 전쟁, 없어요. 그런 거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전쟁하셔서 이기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세상에서 세상 전쟁으로 이 신전을 얘기하면서 뭐 하나님의 전쟁? 와,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 바보 같은 짓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루세이드. 크루세이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거기 가서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어. 그럼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뭐 크루세이드 그러면 좋은 걸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크루세이드 그러면은 뭐 대단한 우리의 자랑같이. 사탄의 짓이에요. 어디에 그런 개념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했으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안 믿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지. 왜 잡혀서 죽는 거야 도대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 원수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 들어가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죽여버려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보여주세요, 성경에. 그 원리가 어디에 나오나?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성경적인 의미를 갖다 붙이고는 이게 이제 Holy War, 그죠? 신전까지 이제 끌고 갈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전쟁. 그럼 구약에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탄 죽음까지 다 이기심으로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Holy War는 없어요. 예수님의 심판만 남았지. 그런 전쟁을 이제 영적으로 이해하셔야죠. 구약에서 예표 수준에서 쓰여지는 것들을 구약에서 예표 수준에서 쓰여진 것들, 성전, 예루살렘, 시온산 이런 것들을 왜 예수님이 오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천국을 이루신 후에 그런 것들에 기독교적인 의미를 붙이는 건 도대체 뭐예요?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8장 5절 이런 것들, 그 구약에 쓰여지는 것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게 세상 예루살렘이에요? 천국이에요. 근데 세상 예루살렘에 무슨 의미가 있어 이제? 누가복음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저주했잖아요. 무화과 나무 저주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었죠? 그럼 무화과 나무가 뭐 다시 살았어요, 나중에? 아니, 끝까지 그냥 썩어 없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을 저주를 해요. 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라고. 제가요, 우리 교회는 참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너무나 귀합니다. 왜? 여기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여러분이 앉아서 끄떡거리고 있으니까 이 돌막이 안 날라오니까 제가 내일 쫓겨나는 게 아니니까 참. 여러분 구약 때 백성들도 알았어요. 솔로몬도 성전 지어놓고 아 이것이 참성전이 아닌 걸 솔로몬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그 이스라엘 때 들어가고 이게 완전한 얼큰한 약속의 땅이 아닌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사는 사람들이 왜 모르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느 정도로 깜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세요. 유명하단 목사는 다 나와갖고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고 지금 무슨 전쟁이 어떻고 지금 난리예요, 난리. 끝났어요. 구약은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끝났다니까요. 절대로 세상적인 것으로 이제 얘기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천국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클리어하죠? 클리어 안 하면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오늘 빨리 갈게요. 우리가 이제 그 목자가 양을 모으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또 이렇게 군대가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군대적으로 표현을 한 것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헛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의 모임은 여기 보면 광야 모임입니다. 즉 시내 광야. 그 황폐와 황무지.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 광야라고 번역된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의 그 혼돈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지금 이 광야 시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셔서 이게 창세기 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지금 창조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사건은 새 창조죠. 네, 새 창조는 구원을 하여 완전히 백성들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십계명은 너가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러려고 준게 아니라 내가 이제 너를 구원해서 새로운 창조를 한 거니까 그럼 너네들은 새로운 사람이니까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그래서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즉,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또 뭐냐? 새 창조 모습인데, 여기 신명기 32장 1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솥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완전히 광야 생활인데 천국 삶이죠. 근데 이 시내산의 모임은요, 언약 백성으로의 모임입니다. 즉, 언약 백성들이 언약의 산으로 모이는 거죠. 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언약을 통해 그 현실이 확증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호세아가 메시아와 백성들의 언약 연합을 시내산 사건을 빗대어서 말을 합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지금 보세요. 호세아가 메시아와 백성들의 언약 연합을 여기 시내산 사건을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이렇게 일컫는다. 즉, 이 미래의 약속인데 이걸 보면 시내산에서의 언약 맺음은 서로 혼인 약속으로 결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그 삶을 결혼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약속. 근데 예레미야를 보면 더욱 뚜렷해요. 예레미야도 시내산 사건을 결혼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보면 아마겟돈은 결혼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온산으로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구약서부터 가르치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잖아요. 애굽에서 백성들을 데려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었다고.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지금 맺는 언약은 결혼 서약이었어요. 우리 I do, I do.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근데 그들이 파하였다. 그러나 예표 수준에서 이 하나님의 모으심이 결혼식이구나. 이거는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과 제가 결국 천국으로 모아져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죠. 그분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갑자기 유행가가 나와.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러려고 그랬어. 근데 그,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예. 그런데 사랑을 하면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어, 뭐가 달라졌어? 야, 너 뭐 여자친구 생겼냐? 왜? 왜? 너무 기뻐하니까. 예수님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겟돈, 목자가 양들을 모으시는 거, 군대로 모여지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의 결혼식. 신약에 오면 확실하게 보여지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엄청난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결혼을 한다. 요즘은 하도 이 세상이 개떡이 되다 보니까 결혼 그러면 이게 뭐 성관계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그런 성관계가 없는 거죠. 정말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같은 인간을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세상에서도 뭐 사랑한다, 사랑한다, 수도 없이 말할 수 있지만, 근데 결혼을 안 해줘. 그럼 사랑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겟돈의 특징이에요. 결혼하러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또 전쟁하러도 모이는 거고, 또 양같이 모여서 그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거고, 여러 가지 모습이 이제 성경을 통해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남은 건 뭐예요? 왕국 성취.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왕국 성취 모습. 왜?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모여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시온산에서 완전히 왕국이 성취되는.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꽤 걸리죠, 이거는. 이거 한 번에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을 끝내고, 그 구약을 끝내기 전에 그렇게 시온산에서 이제 성취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끝낼 건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좀 볼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왕국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거기에 또 좀 중요한 모습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아마겟돈을 신약 수준에서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보고, 그리고 아마겟돈 시리즈는 끝나는데 아마 내년 말이나 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끝나려면. 그러나 지금 이제 앞으로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게 결국 뭔가 이거를 여러분이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요, 달라요. 네,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성경을 통해 너무나 귀한 말씀, 이 복음, 예수님의 기쁜 소식, 예수님 이야기, 그리하여 우리 이야기,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이루어졌고, 그리하여 무엇이 이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구로서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믿음, 어떤 각오, 어떤 목적,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알아, 진리대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의 삶이 되어 그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된 자로서 기쁘게 기쁘게 살아가며 승리를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